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중에 교회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TPC 미국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70대 이상의 연로한 분들로서 20, 30년 동안 TPC를 충성스럽게 섬겨온 노익장들이십니다. 몸이 무겁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이 있지만 늘 교회에 와서 주보를 접고 도서를 정리하고 화단을 가꾸고 전구를 갈아끼고 각종 목공, 전기, 배관 작업 등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일 무엇이든지 다 하는 신실한 분들입니다. 이분들과 지난 12년 동안 교제하면서 저는 늘 의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미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미국에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을 보면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분들은 비교적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과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어도 최소한 나는 조용히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정부나 연방정부도 내가 기독교의 진리대로 사는 것을 간섭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파멸을 향해서 치닫고 있지만은 내가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2년 전부터 이분들의 견해가 급격하게 비관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3월에 TPC가 속한 PCUSA 교단도 교단 헌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동성연애자와 성전환자들도 교회에서 결혼할 수 있게 되었고 동성연애자와 성전환자들도 이제는 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2개월이 지난 2015년 5월에는 동성연애자들의 결혼할 권리는 미국 헌법에 의해서 보호된다 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 소식에 접하면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한탄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망했다. 그 이후에 본격화된 크리스천에 대한 역차별 그리고 핍박, 이것으로 이제는 미국에서도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학교 기독교 동아리도 회장을 뽑을 때 크리스천을 고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크리스천 동아리인데 CCC이고 IVF이고 그 다음에 YWAM, Youth with a Mission인데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도 회장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 회장 될 자격을 주지 않으면은 학교에서 크리스천 서클의 자격을 박탈해버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천 프리스쿨이 교사를 뽑을 때에도 크리스천만을 고용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개방적인 주에서는 벌써 동성애 부부도 정상적인 부부로 묘사하는 교과서가 나와서 초등학교에서 그것을 사용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은 몇 집 건너마다 동성연애자 부부가 아침에 애를 차에 태우고 그리고 산책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대법원 판사로 임명된 분이 없었다면은 교회들도 곧 법적으로 성전환자들용 화장실을 마련해야 되게 됐을 겁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장로님 한 분이 말합니다. 이제 미국도 큰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고. 이제 매일 보지 못할 꼴을 보지 않으려면 대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미시들과 같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지는 않지만은 수도승과 같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전통적인 결혼관을 그대로 믿는 보수적인 소도시로 가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보지 못할 꼴을 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세상은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단이 지배해왔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 살건 세상 일에는 크게 개입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시골로 이사가서 살고 우리끼리 교회에 모여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악이 판을 칠수록 우리는 더욱더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주지사가 되고 또 국회의원이 돼서 법을 바꾸고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언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냐고.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지 누가 아느냐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옆에 앉았던 수많은 다른 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에 따라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사는 것에 대한 큰 위협을 느끼십니까? 아니면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중요하게는 나는 지금 어떤 원칙을 가지고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큰 생각 없이 그저 그날그날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공부하고 논문 쓰는 일에 바빠서 세상을 표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본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에게 익숙한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5장 3절서부터 10절에서 복 있는 자의 특성을 8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자는 어떤 자라고 하시는가?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저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의를 갈망하는 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자들이 복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하는 특성을 교단에 따라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필수적으로 갖게 되는 특성을 8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에 가깝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장님이기 때문에 주님 하시는 말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말씀하신 후에 11절 12절에서는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이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아우성 치지 말고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기 때문이니라. 둘째, 너희 이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도 똑같이 핍박당했기 때문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말씀대로 살면 핍박당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늘의 큰 상급을 생각하며 지상의 짧은 핍박을 잘 견디라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은 나중에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만 있으라는 말씀인가? 소극적으로 참고 견디라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라 하시지 않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소금이 되라. 아니 소금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소금이 되겠어요? 이 세상에 소금이 아는 게 어떻게 소금이 됩니까? 될 재주가 없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라니. 너희는 소금이다. 내 제자가 되었기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소금답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정결하고 기쁜 삶으로 세상 사람들의 부패하고 재미없는 삶을 정결케 해주고 맛깔나게 해주라.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해주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리우듯이 너희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게 아무 쓸모가 없어서 버림을 당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이거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맛을 잃으면 버리움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가 너희 때문에 정결하게 되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지 않으면 너희는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소금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선과 고기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소금 알갱이들이 녹아서 생선과 고기에 스며 들어가야 합니다. 독야 청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세상은 정결케 되지를 않습니다. 맛깔나는 세상으로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미시들과 같이 자기들끼리 모여 살지 않습니다. 산속의 수녀원이나 수도원에서 고립된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삽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세상 속에 삽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소금들도 녹지 않으면은 한 알갱이 그대로 있고 녹을 때 많은 유익을 끼칩니다. 물론 우리가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하면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상처에 소금이 닿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물리칩니다. 경건한 사람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균이 많은 사람들은 과격하게 반응합니다. 거룩하고 공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무정한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대충 자신들과 비슷한 때가 묻은 사람들이 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과격하게 다른 사람이 오면은 과격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대로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삶을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참 소금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100%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하고만 지내왔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본문 첫 번째 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경건한 소수 현자들에게만 빛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구약의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에게만 빛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오합지졸들 세상에서 학문도 없고 가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참된 빛은 우리가 아닙니다.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선포하시는 진리입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똑같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너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증거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의 빛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모두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이 우리 전혀 빛이 아닌 자들, 우리를 놓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우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햇빛이 밤에는 등불이 환하게 비추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은 너와 네 주변을 환히 비추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대박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면은 여기 대박, 옛날에 쌀을 이렇게 저울질할 때 썼던 그 대박, 그 대박 아래 놓아서 꺼지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에서는 뿐만 아니라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도 없습니다. 등불을 켜면은 등경 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말씀, 곳곳에서 사람들이 올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여기 이 말씀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여러분 영어 성경 갖고 계시면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어 성경이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어떻게 번역하는가? Let your light shine. Let your light shine이라고 번역합니다. Let이라는 사역동사, 하도록 놔두라, 허락하라, 막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빛이 사람들 앞에서 빛나도록 놓아두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답게 살면은 너희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이 세상 사람들의 빛이 100촉이라면은 이 주님의 빛은 수만 촉이 되는 수만 배 되는 밝은 빛인데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나서 사람들에게 비치게 될 텐데 그것을 제발 막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그 빛을 막지 말라. 왜? 성경에서 누차 말씀하시듯이 찬란한 빛이 빛나면 어둠에 있는 자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빛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서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를 핍박하고 중상하고 모든 불이익을 가하고 그럴 때 그게 두려워서 그 빛을 막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막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 목적을 밝히십니다. 저희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 안에 있는 빛을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Your good works라고 번역합니다. 너의 선한 삶, 선한 모든 행위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선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착한 행실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과격하게 선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과격하게 다른 경건한 삶, 공의로운 삶, 사랑의 삶을 가리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빛이 인간의 빛이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삶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는 천지 차이로 다른 하나님이 바라시는 빛이라면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입니다. 너무나도 빛이 나갖고 과격하게 다른 선한 삶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입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는 삶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는 삶입니다. 가난하거나 핍절한 형제에게 손을 움켜쥐지 않고 안식년이 가까웠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대로 주되 후하게 주는 삶입니다. 또 밭을 추수할 때 밀과 보리 다 거두지 않고 모퉁이에 있는 것은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주고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를 딸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삶입니다. 혹시 밖에서 좌합이 없어서 노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하루에 몇 번이나 밖에 나가서 노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나중에 한 시간만 일해도 하루 종일 일한 임금을 주는 그러한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는 삶입니다. 특별히 팔복에서 말씀하신 복된 자의 삶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남과 화평하고 핍박을 잘 받는 삶입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선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차원의 선한 행실, 선한 삶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말하는 빛은 그런 빛이다.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빛이다. 너희의 선행은 주님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그러한 선한 행위다. 너희가 그런 삶 사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늘 보지 못하는 것, 정말 신비한 것,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턱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감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것이야말로 신비하도다, 기이하도다 하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지금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예수 믿으라 그러겠어요? 아, 불교 믿는 사람도 자기 발바닥을 믿는 사람도 나름대로 선한 일을 다 하고 사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똑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빛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행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라. 우리 구약을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막지 말고 그대로 비침으로써 너희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과격한 선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 주님을 믿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 대단히 단순 명료하고 초등학교만 나온 분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을 보면 이같이 하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대빵 밑에 두지 않고 침상 밑에 두지도 않고 등경 위에 두듯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핍박받고 불이익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너희 안에 있는 주님의 빛 밖으로 찬란하게 나가는 것을 막지를 말아라. 저희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라 말씀합니다. 최소한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게 하라. 성경을 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은 당분간이지만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임금이 되어서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분명히 밝히신 진리입니다. 사단이 주님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한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두 번이나 직접 분명히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니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객의 삶이라고, 우리는 지나가는 여행자로서 산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구원 궁극적으로는 무익하다고, 영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도출해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이고 중요한 것은 육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일에 개입될 필요가 없다 하는 결론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열심히 살면 된다 하는 결론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또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 성경 수많은 곳에서 선포하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해서 지상만민을 복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신 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한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신 목적은 우리를 어두운 데로부터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두운 데로부터 불러내서 신비한 빛에 들어갔다면은 이제는 그 빛을 만방에 떠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 빛이 최소한 우리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 막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후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나그네와 객으로 이 세상을 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는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불완전하고 부분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천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복된 삶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프로그램과 액티비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에게 없는 빛을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은 다 타락했다고 한탄하면서 사회 옆에 공동체를 세우고 자기들끼리만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SN파 사람처럼 살 필요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살 필요도 없고 SN파 사람처럼 살 필요도 없고 물론 당시 제사장 계층들, 사두개인들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서 세상에 파묻혀서 잘 먹고 잘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려고 하실 때 막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강권하실 때 불순종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에 합당하게 자연스러운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근원은 특별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빛을 바라지 않고 주님의 빛을 바라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놀라운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것을 보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선포하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을 보면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가?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무리가 이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가? 그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으로 거하셨을 때 이런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주님께서 살리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가? 모든 사람이 경외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모든 사람이 경외심에 가득 차서 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사도행전 3장 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앉은 뱅이를 일으킨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가? 저가 뛰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점프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분명히 고쳐준 사람은 베드로인데 엉뚱한 사람에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뛴다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수많은 선행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많은 선행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엄청난 선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치도곤이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비디오 보신 분들 제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아실 겁니다. 어떤 젊은 신부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익숙한 것들, 편안한 삶 다 뒤로 놓고 가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고통의 길을 택했습니다. 외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밤낮 가리지 않고 다 돌봐줬습니다. 병들면은 고쳐주고 외로운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 다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단 한순간도 1초도 예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죽었을 때 그 나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찬양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있다면은 내 빛은 너무나도 희미하고 짝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나를 칭찬하면 내가 아니라고. 왜 나를 그러냐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를 못하고 그런 야망을 품을 수도 없고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이루신 것이다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를 않은 겁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선한 삶 살려고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사는데 교회 안팎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 이렇게 힘든가?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있고 그리고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은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억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지 하고 합니다. 그런 삶 너무나도 피곤한 삶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삶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삶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유로운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심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 살기를 원하시고 정말 마음에서 자원해서 감격하고 감화되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과 그 바로 앞에서 하신 말씀의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하시는가?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합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 교단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을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해석을 하건 아니면은 천국 시민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성으로 해석을 하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너희가 천국 시민이 되어서 이러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온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은 너희 세상에 나가서 이상한 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 주님의 제자답게 그대로 살라고. 그러면 너는 자동적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게 되고 자동적으로 빛으로 살게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 우리 자신에게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가? 두 번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행여나 내가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계속 뿌리치고 있지는 않은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강렬한 빛이 솟구쳐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예 빛이 없든지 아니면 있는데 우리가 막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 때 다니엘과 요셉과 느헤미야와 에스더와 같이 사는 거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고시원에 들어가서 고시에 패스해갖고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주님 뜻을 이루겠다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우리 죄된 인간이 죄된 생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요셉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 다 자기의 뜻에 반해서 남의 나라로 유배되어 간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쳐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운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래 정상적인 방법이 있고 특별한 때에 사용하시는 특별한 방법, 예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정상이고 뭐가 예외적인지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 세상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삶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삶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권세를 힘입어갖고 세상의 제도를 어떻게 바꿔보겠다, 세상을 공의롭게 해보겠다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삶, 예수 믿기 전에도 늘 직장 가서 일했고 가게 나가서 일했고 집에서 애 받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을 잔잔하게 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0와트짜리 빛을 바라고 어떤 사람은 10000와트짜리 빛을 바라고 다 다르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면서 애쓰지 말고 나에게 주신 믿음대로 진실하게 살면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는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위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위는 내게 있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빛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그렇다면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어두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어두움을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다면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핍박에 부딪혀도 주님의 빛을 내가 막지 않게 하소서. 그럼으로써 이제 남은 생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신비한 빛 바라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사심으로서 우리가 속한 조그마한 공동체들만큼은 가정과 내 친척관계, 내 친구관계, 내 직장생활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변화되고 어두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서 복된 삶 살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